오늘서부터는요, 제가 구원 시리즈로 좀 말씀을 몇 번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강사나 또는 지체들 중에서 형제님들이 말씀을 오전에 전하시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전하는 그 타임에는 이 구원 시리즈와 또 이제 가정 시리즈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 시리즈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에 이제 이 가족을 따라서 또는 친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교회 모임에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시게 된 분들 중에 아직 이 구원 문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초대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것 아주 참으로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대략 보니까 아마 한 10명에 1명 정도,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지금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히 성경 공부 시간에만 국한해서 하지 아니하고 주일 오전에 전체가 있는 모임에서 좀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살면서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주변의 모습, 이런 것과는 달리 내가 뭔가 완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정해 볼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 인간은 완전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완전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꿈꿀 줄 아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질병이 없고, 그렇죠? 병원마다 지금 환자들로 넘쳐나는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사고가 없고,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기계들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고가 없고, 또 늙음이 없고, 특별히 자매님들 굉장히 좋으시죠? 주름이, 거울을 딱 봤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20대 초반의 그 피부, 10대 후반의 피부가 막 그대로 내 나이는 지금 70대인데, 막, 얼굴을 보니까는 10대 후반의 얼굴인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늙음이 없고,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검버섯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런 늙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낡아지는 것, 늙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세상, 궁극적으로 죽음이 없는 세상. 죽음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남아서 그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 죽음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은 얼마나 참 힘든 것입니까? 근데 그 죽음이 없는 세상, 굉장히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기만과 사기가 없는 세상.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성이 짙다 그래요. 한국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죄 중에서 이제 감옥에 가는 죄들 있잖아요. 그죄 중에서 그 사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형벌을 치르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답니다. 예, 사기가 없고, 예, 또 예, 정직과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 이제 어떤 표현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들을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문자적 의미는 어디에도 없는 세상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그렇게 돼 있죠. 뭐 이걸 낙원이라고 부르든 또뭐 무릉도원이라고 부르든 또뭐 천국이라고 부르든 일반 사람들이 표현은 달라도 어쨌든 참이 완전한 세상에 대한 어떤 동경 그게 인간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이 현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얌전하게 이렇게 신사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실 이 예배당분만 딱 나가면 다 경쟁자죠. 그렇죠? 똑같은 장사를 하면은 내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장사가 안 되기를 바래야 되는 게 지금 입장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더 높게 올라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한쪽에서는 그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할 정도의 임금을 받고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서부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호화로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불평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의료비가 비싸서 그거 치료할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큰 대형 사고들이 터지죠. 비행기에 300명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추락하면 다 죽는 거죠. 젊을 때 아무리 아름답고 멋졌던 그러한 사람도 불과 수십 년. 여러분, 제가 저기 이 복된 소망에 올 때의 그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꽤 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작년인가서부터는 뭐 안경도 쓰고 뭐 이러고 나오고. 이게 불과 수십 년이에요. 불과 수십 년. 우리 인생이 그 창창할 때가 불과 그냥 수십 년 만에 그냥 이렇게 늙어지는 것입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기력은 쇠해지고, 그러다가 침대에 누워서,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몇 년간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요양원이나 이렇게 이제 집이나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기력 없이 지내다가 생명만 연장하다가 이렇게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이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세상, 이것과는 너무 지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학대하고, 학대당하고, 갑질을 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인간은 완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왜 세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얼핏 떠올려도 뭐 플라톤도 있었고요. 그렇죠. 공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또칼 막스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세상을 상정했잖아요. 예. 고타마시탈타도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석가모니.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왜안 바뀌어 있을까요? 왜 세상은 여전히 이 상태일까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교육이 부족해서다. 사람들이 아직 계몽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모두가 다 석박사가 되고, 이러면은 세상이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 이상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 이건 과학 기술 문명이 아직 덜 발달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 과학 사회가 되면 아 이건 다 이루어질 거야. 모든 사람의 그 생체 정보와 그 사람의 금융 정보와 그 사람의 범죄 기록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한 컴퓨터의 베이스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컴퓨터가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핸드폰이 3G에서 5G로 바뀌고, 휘발유와 경유차가 전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거로 다 바뀌고, 지금 우리가 수동 운전하던 것이 전부 자율주행으로 다 바뀌고, 택배 아저씨들 띵동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드론으로 택배가 배달되고, 뭐 이런 세상이 되면, 이게 뭔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아직 그런 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사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뭐 귀찮은 사람은 대답이 뭘까요?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살아. 예,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살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돼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많은 사회일수록, 정치인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해먹기가 굉장히 쉽겠죠. 어쨌든, 지금 사람이 할수 있는 답변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제한되어 있습니다. 뭘좀 개선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뭘좀 개선하면, 그러면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지금 이 예배당을 밖을 나갔을 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TV를 켰을 때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이상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고쳐보려는 선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교육이 덜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몽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굉장히 이상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이드 이펙트들,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죠. 대량 실업이 발생하죠. 인간성이 상실되죠. 기괴한 부품으로 인간이 전락하죠.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류가.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명쾌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인간의 내면 하면, 저 인간, 이렇게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의 내면이 악하구나. 예수님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도대체 꿈꾸는 그 이상사회를 인간 힘으로 스스로 구현할 수 없는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이룰 수 없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넘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사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런 것이 나오니 사회에서 당연히 이 더러운 것들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마구 뿜어내는 존재들끼리 함께 모여 있으니까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사회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바닥에 주스가 엎질러졌습니다. 그 주스를 닦겠다고 마대를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한 개의 마대에는 김치 국물이 잘잘 흐르고 다른 한 개의 마대에는 모그레가 막 섞여 있고, 다른 마대에도 막 기름기와 뭐 이런 것들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닦겠다고 그 바닥을 열심히 걸레질을 하면 그것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레들을 가져와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걸 닦아야 된다는, 저희가 더럽기 때문에 저것을 닦아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닦을 수 있는 깨끗한 걸레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더러운 걸레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아직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한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구원받은 분들도, 이제 전하는 심정으로 또는 구원을 다시 점검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때 사람이 악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악하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악하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살인의 충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권력만 주어졌으면 아마 벌써 죽였을 거예요. 벌써 제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권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쯤 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 볼 것도 없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고사포로 쏴 죽이고 사람을. 그렇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반대한 사람을 사람 쏘는 총이 아니라 무슨 이 탱크나 뭐 이런 거 쏘는 그 포로 그 사람을 쏴서 그 사람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고 남은 흔적을 뭐 탱크로 밀고 가고 화염방사기로 그걸 다 태워서 쟤를 쟤조차 없애버리는 그거 여러분 김정은 속에만 있는 마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다 하는 게 그게 저희 마음입니다. 우리는 땀 흘리기를 원치 않으면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그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꽤잘 사는 나라, 꽤 괜찮은 나라, 시스템이 꽤잘 갖춰진 나라, 치안이 꽤잘 갖춰진 나라, 의료보험이 정말 잘 갖춰진 나라, 교통시스템, 서브웨이, 지하철 시스템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이 많은 나라에 살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이거 왜 이럽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데에 잘생긴 남자, 여자 같으면, 잘생긴 남자 딱 보면, 남자들 같으면 굉장히 예쁜 여자, 이제 소위 이 관능적인 그런 여자,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남자고 여자고 다 욕정을 느낍니다. 아, 저런 사람과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이게 색욕입니다. 이게 가늠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음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내 즐거움이나 어떤 무관심, 아무 생각 없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걸 그냥 막 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 근본적으로 악한 속성, 근본적으로 더러운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이것을 철학자들이 무슨 자아라고 표현하건, 무슨 뭐 에고라고 표현을 하건, 이걸 죄라고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 이것을 성경이 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악하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악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뭐가 악한 걸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악하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에 꺼리 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이다, 음행이다, 살인이다, 도둑질이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다, 사악한 마음이다, 속이는 것, 색욕, 눈을 악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악하게 뜨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 교만한 것, 어리석은 것, 이거 뭡니까? 요런 걸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양심에 왜 근데 왜 양심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이렇게 탁 걸립니다. 한번 탁 이게 걸려요. 이런 걸 하면 벌건 대낮에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으슥한데, 뭔가 이렇게 어두운 곳, 혼자 있을 때, 남이 안볼 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 끼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악한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행위들을 할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하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선악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양심을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외에 어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심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진화론으로. 만약에 이 인간이 어떤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돌덩이, 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무것도 이 어떤 의지나 이런 이성이 없는 어떤 그 돌멩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것들이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져서 된 것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인간 안에 이성이라는 것이, 이거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이성이라는 건 물질은 형이하학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성이라는 것이 그 돌멩이 안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그것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돌덩이들에서 의지라는 것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오랫동안 놔둔다고 해도 그 물이 의지를 갖습니까? 그 물이 양심적이 됩니까? 그 물이 정신을 갖나요? 정신없는 소리죠. 아, 뭐 저기 돌덩이 하나에 뭐풀한 포기에 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뭐 구렁비바위인가요?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죠,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설사 진화론자들의 얘기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진화되어 와서 이 이성도 생기고 양심도 생기고 의지도 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진화론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생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자 생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적자. 적자나서가 아니라 적합한 자. 그렇죠? 그 환경에 적합한 자가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한 개가 살아남았다. 적합한 개가 살아남았다는 게 그거잖아요. 생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순히 얘기할 때 진화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화론의 최대 관심사는 생존인데, 그러면은 어떤 생명체가 양심적이 되면, 어떤 생명체가 굉장히 양심적이 되면 굉장히 살아남기가 좋은 조건이 되나요? 어때요? 동물의 왕국 보시니까 굉장히 그 양심적인 그 사자가 또는 하이에나가 살아남던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에 의해서 이런 정신이 생기고 이성과 어떤 도덕성과 어떤 양심 이런 게 생겼다면, 그게 생기는 이유는 적자가 생존하는 거니까 그런 게 유리해서 생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개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조개가 한 조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양심이 안 생기고, 어떤 조개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되면서 양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심이 생긴 조개가 더 살아남기가 쉬웠겠느냐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장 진화가 많이 됐다는 최종 단계에 있는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식물조차도 햇볕을 많이 받아야만 자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햇볕을 많이 받을까 해가지고 더 크게 자라나려고 하고 더 멀리 뻗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지금 예? 자기 가지만 막 이렇게 뻗치고 다른 애들 조그만 애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물이나 이 동물에게는 전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아주 희박한 이러한 양심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그 있는 그 이유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해서 만드신 창조자의 설계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윤회한다는 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는 거나 뭐이 정도잖아요. 불가지론. 그래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악하다는 것의 그 기준은 사실은 인간이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진화된 인간이, 이건 악해, 이건 선해, 이렇게 구별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그 모든 게 다, 그 기준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인간은 가만 놔두면 그걸 무너뜨리지, 그걸 세우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선악의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그럼 이거 누가 정해주는 것이냐? 창조주가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선악 간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이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그 양심에 의해서 아, 이건 선하구나, 이건 악하구나. 악한 짓을 할때 여기서 두근반 세근반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의미에서 가슴이 이렇게 또 쿵당쿵당 뛰면서 뿌듯하고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죄가 뭔가를 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죄라는 문제를 다루는 건데 죄가 뭐냐? 성경의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법이에요. 법. 영어에는 그냥 법입니다. Transgression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gress 하는 거. 이렇게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 법을 침해하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이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돌덩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식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박테리아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라는 개념은 이성적 판단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있잖아요. 그게 좀안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저처럼.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짐승이나 식물에 비교해 볼때 이성적 판단이 인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존재, 이성적 판단이 되면서 또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아 이걸 해야지, 저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죄라는 것이 법을 안 지키는, 법을 어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안 지켜버리는 거. 그건 누구만 해요? 아, 저거는 싫어.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고, 저건 재미없어. 예.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난 저거 안 할래. 예. 이렇게 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만이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 스랍, 그룹 하는 그 영적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이성적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할때 죄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 법을 범하는 거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제 로마서 4장 1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스피드 리밋이 100km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속도 제한이 100km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150km로 달리면 그거는 범법이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속도 제한 표시가 아무데도 전혀 없는 그러한 도로 위에서 150km를 달리건 1500km를 달리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왜 죄가 됐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도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 남자는 여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입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주어진 순간부터는 이걸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명절들을,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희생헌물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런 거안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주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얼핏 이걸 딱 보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게딱 주어지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였어? 이거, 난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행했는데, 이것도 죄였네? 범죄가 넘쳐지는 거죠. 죄 항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희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나는 이런 걸 미워하고, 이런 것도 미워하고, 이런 것도 미워하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지금 위에 그 말씀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 뭐가 죄로 드러나는지, 제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에너지가 이렇게 강해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언제 힘이 세질까요? 아까 얘기한 그 속도 제한 표시가 아무 고속도로 내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제가 힘이 세질까요? 아니면은 10m 갈 때마다 속도 제한 표시가 이렇게 어디는 30km, 어디는 50km로 달려야 돼. 꼭.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 어디는 100km로만 꼭 달려야 돼. 이 초보 운전자들 어떻게 겁나서. 이런 표지판들이 많은 곳일수록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제가 힘이 세질까요? 어떤 게 세지겠어요? 법조항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는 그래서 썩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공무원도 다 필요하고 한거 맞지만 이 사람들 전체가 공무원이 되면 규제가 많아져요. 규제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어떤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려면 규제를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많아질수록 죄는 신나는 거예요. 야, 쟤도 범했네. 얘도 범했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러한 법은 그럼 도대체 근본적으로 누가 제정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법은 누가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이, 뭐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하세요. 법은 의회에서 법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입법기관, 의회.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했어요. 예, 살인하는 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상의 30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아니면 뭐 사형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은 뭐에 따라 작동하냐?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창조주의 선악 기준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모든 법들, 법전들 이게 그 기초가 뭡니까? 서구 사회의 법전이에요. 서구 사회의 법전의 기초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딴거 없습니다. 서구 사회의 법전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 법이 그러니까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그러니까 왕이나 뭐 어떤 영주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냥 기분 좋으면 살리고 기분 좋으면 죽이고 하는 그런 사회 말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지 그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된게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불경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그 구체적인 그 항목들이 근대 모든 국가들의 그 법전에 그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적인 양심에 따라서 법을 제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본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분 계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율법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다고 할 때,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어겨야, 도대체 몇 가지를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건가, 혹은 죄인이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조항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613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인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613가지는 아니고 조금 맞춰놨어요, 이렇게. 어쨌든 1,000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어겼을 때에 죄인이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999가지를 다 지켰는데 딱한 가지를 못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전체를 못 지킨 게 된다. 전체를 못 지킨 게 된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이십니까? 여러분, 살인자신가요? 여러분, 가늠자신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인도 안 하셨고, 실제로 가늠도 안 하셨고, 실제로 사기도 안 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도 안 하셨는데, 세상에 살면서 100세까지 사는데, 99세 마지막 날까지 잘 살다가, 숨이 끊어지기 하루 전날,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다는 탐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실? 탐욕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또는 악한 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악하게 떠본 적 없으십니까? 매일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집에 가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뜨시죠?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제가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범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범한 게 된다는 거예요. 한 성만 무너졌는데 한 성만 무너지면 모든 성이 다 무너진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율법을 얼마나 많이 범해야 이제 죄인이 되냐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조금,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예화들이 있습니다. 은행을 몇번 털으면 은행 강도가 됩니까? 예, 은행 한 100번쯤 털어야 은행 강도 이런 소리 듣습니까? 평생 잘 살다가 딱한번 실수해서 은행 털면 은행 강도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예. 평생 정말 선하게 잘 살다가 딱한 번, 10번이 아니에요. 딱한번 살인하면 그 사람 살인자예요. 그렇죠? 예. 100m 높이까지 이어진 그, 이 쇠사슬, 이 체인, 쇠사슬이 있는데 그 중에 몇개 끊어지면 이 체인이 끊어질까요? 동시에 한 100개 끊어져야 체인이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단 하나 끊어지면 이건 끊어진 체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죄 얘기하면, 글쎄, 난잘 모르겠네. 나는 나름대로 참 선하게 살았는데, 난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인가?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내가, 야, 쟤는 착한 애야. 쟤는 법 없이도 살 애야.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얼굴 참 선하게 생겼다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 그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마음속으로 이거 이제 형제들에게 이게 참, 참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현대사회를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녀와 더불어 간음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한 분이에요.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잘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녀와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와. 요즘 페미니즘 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가슴 다 드러나는 옷 입고 이거 배꼽 티 입고 이거 니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왜 니들 괜히 날 보고 음욕을 품어? 한남들은 다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악한 이론이에요. 페미니즘.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페미니즘 때문에 굉장히 이게 홍역을 앓는다 그러죠? 특히 여대가 심하다 그래요. 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겸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만들어낸 말일까요? 겸물생심이? 눈으로 보니까 더 자극이 되어서 물건도 훔치고 싶은 것이고 욕정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를 살인했나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그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이 도덕 기준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악한 일만 그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악한 일만. 악한 일만 안 하고 난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네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런 법이 다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예.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안 행한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죄라 그러면 그거 미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그 사람에겐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는 밖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놓고 볼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도대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이 조금 더 남긴 했지만 시간상 제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정도까지만 하는데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완벽한 세상입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부족합니까? 아직 계몽이 덜된 것입니까? 과학기술이 아직 덜 발전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화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니, 수십억 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최근의 진화 나이는 180? 3억 년? 지금 우주의 나이가 183억 년? 138억 년? 예, 138억 년? 뭐, 꽤된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 모든 어떤 교육과 계몽이 조금 이루어져도 골백번은 이루어졌을 시간 아닐까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요?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그냥 부글부글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요 옆에 앉아 있는 굉장히 예쁜 또는 멋있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거로 가득 차 있고 악하다는 것이고, 요 안에 있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게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제거가 된다면, 뭐, 걸레로 닦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 부품을 하나를 바꿔 이렇게 교체하면 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죗덩어리라서 세포 몇개 떼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려면 인간 자체를 분해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 본성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날 비누로 씻어볼래요? 안 된다. 여기 지금 예?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찬송이에요, 그거. 예, 교리가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예,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못 없애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희게 못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죄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끝냈는데,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콕 찔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것까지입니다. 뭐냐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아직 죄인인가? 이걸 생각했는데, 속 시원하게, 나는 의롭지 않아. 여전히 죄인이야. 나 죄인 맞아. 근데 난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결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죽인 뒤에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은 두려워 떠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